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마음밭을 뒤로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모두 주님의 열심이고 지극히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생명은 자라나듯 우리 역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심겨주신 삶의 자리와 맡겨주신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분노하였으며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며 염려하였습니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택하였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였으며 나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선하다 하셨고 의롭다 하셨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진실되게 나아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주님께 공급받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녀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아버지만 기준 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예배드리는 골방이나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가슴 아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정한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진실되게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도일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주님만을 목적 삼은 모든 봉사자분들의 손길과 발걸음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신을 벗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가장 사랑스럽고 귀하다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더 빛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경을 순서대로 나누어 살피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 지금은 이사야서 중반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우시아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5, 60년 동안이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문자 그대로 격동의 시대, 격랑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그 힘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 아람, 즉 시리아도 패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막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다급해진 남유다는 애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너희가 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애굽의 그늘에 숨으려고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다의 왕과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단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역사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무시하는 배교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당시에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갈 때까지 제사를 거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은 그곳에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병거와 마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전차와 장갑차를 주축으로 하는 엄청난 기갑 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만 해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왕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과 창이 있었고 백성들, 즉 군인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예루살렘까지 거침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는 병거, 즉 전차가 무려 1200대나 있었고 마병도 6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는 병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에 대해서 그들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말은 또한 고깃덩어리일 뿐이요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유다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앗수르 제국의 공격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서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한 말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거든. 그것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직격탄과도 같았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장 지혜롭게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전혀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정의 결과는 언제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런즉이라는 연결부사, 즉 접속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은 오늘 본문을 말하는 이유가 앞에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드러내야 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 있는 사람과 같이 행해야 하며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엇 무엇을 해나 무엇 무엇을 하지마와 같은 명령문의 문장을 들으면 우리에게서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문에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문의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장 역시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탕하게 보내지 않고 참되고 신실하게 사는 최상의 방법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충만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바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도 대표적인 명령문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쉼을 얻는 길은 주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명령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곤 합니다. 직장 상사가 내리는 명령은 자신이 그 상사를 싫어할지라도 또한 그 명령의 내용이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종류의 일일지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은 그 명령을 완전히 밀어내고 싶을지라도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자신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명령을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명령이나 부탁을 한다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불러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감격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명령문으로 된 이 말씀에서 명령의 내용은 자세히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블레포인데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가 40여세였습니다.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걷지 못했던 사람 그 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오늘 집이나 출발한 장소에서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또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나는 사람이나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건성으로 바라보는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무엇을 주려는가 하고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는데 그때의 보다가 오늘 본문에 주의하다 보다와 같은 블레포입니다. 그 의미는 근성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거린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집중해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성전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앉아 있어서도 제 발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직접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르게 바라본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자세히 주의하는 것, 즉 자세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혜는 지식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암인데 특별히 특정한 분야에 대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문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라고 해서 공대에 가서 전공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공학 박사 학위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학 전문 대학원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러 개의 학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모두 다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그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0년도 더 지난 영화인데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연으로 나온 투캅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선임 형사가 풋내기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형사가 됐냐? 풋내기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폼 나잖아요. 물론 그 영화에서는 폼 나잖아요가 자신의 순수한 정의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폼 나게 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욜로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욜로, 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하며 충실하게 살자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투자보다는 현재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평생 욜로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욜로족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때에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고용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욜로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욜로족을 우리말로 오늘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살이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살이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을 목적 삼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부흥회에서 부른 찬송은 대부분 박수를 치면서 세기는 포르테, 세게, 빠르기는 프레스토, 아주 빠르고 급박하게 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83장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굉장히 빠르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184장도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라고 너무 급박하게 불렀습니다. 사실 그런 찬송들은 가사를 음미하면서 읊조리듯 불러야 깊은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만 불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예배당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리로 주여를 세 번 외치고 목이 터지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정작 기도를 드리는 자신도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도록 자신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찬양 집회에서도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당한다면 그것은 감정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모세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서 그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신명기 34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에 막이 내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에 막이 올라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시작하신 출애굽을 끝까지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부족한 지혜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수전노 스크루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가 없다면 당연히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지 못하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가진 지혜는 참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에베소서를 보낸 바울입니다. 과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제와 교육이 발달한 당시의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제사장들만큼이나 철저하게 지켰던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오늘날의 내용으로 표현하면 저는 지방의 교육도시에서 태어나 서울로 유학을 왔고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들과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 바울이 행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여겨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색출하고 체포할 뿐만 아니라 연행해서 투옥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스데반의 경우에서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짓밟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이 증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울의 증인이었으니 바울이 교회를 짓밟는데 얼마나 앞장섰었는지는 불을 보듯이 환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230-240km나 떨어진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마저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가장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가장 어리석게 행했던 때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제43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엘 고어 부통령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TV 토론을 3번 했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세금 감면, 사회보장제도, 교육정책, 외교, 환경 등이 주제였습니다. 그 토론에서 고 부통령은 수치 중심으로 논리 정연하게 말하면서 교과서적으로 접근했고 부시 주지사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언어로 평범한 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접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원은 상세한 정책 지식을 뽐냈지만 오만하게 보였고 부시는 정책 이해도는 낮았지만 인간적인 매력과 대통령다움을 보여줌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토론이 있기 전에는 8년 동안이나 부통령을 지낸 고어가 완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고어는 그의 지적 오만함이 부각되었고 부시는 그의 친근한 리더십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토론은 미국 정치사에서 북 스마트와 스트릿 스마트의 대결로 회자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미 언론은 말합니다. 서양에서 인재를 두 부류로 나눌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총명한 사람을 북 스마트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책을 통해서 총명해진 사람입니다. 다량의 책을 읽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면 우수한 성적을 얻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길, 경험에서 배워서 총명한 사람을 스트릿 스마트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노하우를 몸에 축적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북스마트의 사람을 인재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북스마트와 스트릿스마트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스마트는 말씀 스마트, 영적 스마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세속적 가치관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영원한 길을 보여주는 빛으로 삼으십시다. 또한 참 지혜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십시다.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영원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말과 병거가 많이 보이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 사람들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사람만을 의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까지 부르셔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길어질수록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렷하게 새겨놓음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